여러분, 보통 길을 걷다가 엄청 화려한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완벽하게 얼룩 하나 없이 닦인 대형 유리창에 그 너머로 조각상처럼 서 있는 검은 정장의 보안요원.
아,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텅빈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에 미술관 작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방 하나가 딱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아, 저 가죽이 엄청 귀한가 보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만들어서 원가가 비싸니까 저런 가격표가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학습해온 아주 직관적인 공식입니다. 물리적인 품질이 곧 가격이다. 뭐 이런 믿음이죠.
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꽤 위안이 되는 논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는 합당한 이유가 저 물건 가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하니까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이 내용들을 다 듣고 나시면요, 그 유리창 너머의 세상이 전혀 다르게, 심지어 약간은 서름돋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가방이 예쁘고 비싼가를 논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꽤 두꺼운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오늘 2026년 6월 12일자로 코리아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발행한 명품 산업 전략 보고서들을 아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들을 통해서 명품이라는 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자본주의나 문화, 계급, 그리고 상징 자본이 막 얽혀 있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텐데요. 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전제 하나를 완전히 부숴야 합니다. 명품은 결코 그냥 비싼 물건이나 질 좋은 공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인 품질은 뭔가요?
그건 명품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말하자면 예선을 통과하기 위한 출발선에 불과해요.
아, 그러니까 좋은 가죽, 번쩍이는 금장, 부드러운 실크, 뭐 이런 걸 쓴다고 다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 널려 있는 그 수많은 고가 브랜드들 사이에서 진짜 명품을 가려내는 조건은 대체 뭔가요?
단순히 가격표에 0이 몇 개에 더 붙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싸게 파는 프리미엄 상품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럭셔리는 작동 원리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 산업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조건이 있거든요.
오? 7가지나 되나요? 어떤 것들이죠?
네, 우선 오랜 헤리티지를 증명하는 시간성,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 인간의 손길이 닿은 장인성, 그리고 로고 하나만으로 가치가 설명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콧대가 높은데 남은 세 가지는 더 치명적인가요?
그럼요. 브랜드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 통제권, 어디서 팔지 스스로 결정하는 유통 통제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시장에서도 가치가 방어되는 사후시장 검증입니다. 이 7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단순한 가방이 거대한 상징 자본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내 지갑에 돈이 아무리 두둑하게 있어도 내가 원할 때 당장 살수 있다면 그건 그냥 비싼 상품일 뿐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진짜 명품은 대기자 명단을 만들고 오히려 고객을 선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주 배타적인 VIP 클럽 같네요. 입장료를 낼 돈이 지갑에 있다고 해서 기도가, 문지기가 문을 막 열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문지기는 브랜드 자신이고요.
그 VIP 클럽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인 비즈니스 차원으로 끌고 와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제일 세련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모순이라는 거죠?
보통 클럽이나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입장시키려고 혈안이잖아요. 근데 명품 브랜드들은 정반대로 행동해요. 엄청난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클럽에 제발 들어오고 싶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면서 실제 문은 극도로 좁게 열어두는 거죠.
아, 수요가 생겼다고 공장을 막 돌려서 파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기다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욕망을 굶주리게 하면서 관리하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정교한 권력 시스템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모순이네요. 전 세계에 그렇게 광고는 때리면서 막상 물건은 안 판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죠?
그렇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소수에게만 물건을 팔면 대체 이 거대한 기업들은 그 천문학적인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비싼 매장 임대료도 내야 할 텐데요.
아,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현실하고 희소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럭셔리의 숙명,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브랜드들의 주요 포지셔닝 기도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두 갈래라면 아예 다른 전략을 쓴다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문화적 확산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정반대로 극단적 희소성 자체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서 진짜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그 문화 확산형 전략의 끝판왕이 바로 LVMH 그룹이잖아요. 산하에 루이비통, 디올 같은 매종만 75개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2025년 매출이 무려 808억 유로입니다.
와, 808억 유로요? 이건 단순히 가방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거대한 문화 플랫폼 제국을 건설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LVMH는 가방이라는 물리적 제품을 넘어 시대의 문화적 상상력을 장악하는 방식을 써요. 세계에서 제일 핫한 팝스타를 엠베서더로 세우고 현대 미술가랑 교섭하고 심지어 파리올림픽 같은 글로벌 이벤트 중심에 서면서 우리가 바로 현재 문화의 정점이다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거죠.
아, 반면에 에르메스나 시계 브랜드인 파텍필립 같은 곳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군요.
네, 철저하게 공급을 틀어막는 극단적 희소성 전략이죠. 이들에게 장인 정신은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게 바로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완벽한 알리바이인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페라리가 딱 그 공식을 쓰더라고요. 2025년에 매출 71억 유로를 찍었는데 2027년 말까지 이미 전 세계 주문 정부가 꽉 차 있어서 당장 돈 싸들고 가도 차를 못 산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결국 페라리나 에르메스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림 자체를 상품화해서 특권으로 파는 겁니다.
와, 기다림을 판다. 진짜 명언이네요.
그런데 이 두 전략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지 구찌의 최근 사례가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지만 2025년 매출이 60억 유로 수준으로 급락해버렸거든요.
아, 유행이 변하니까 순식간에 추락한 거군요.
네, 유행이 끝났을 때 브랜드 본질의 희소성과 권위가 방어가 안 되면 소비자는 바로 차갑게 돌아섭니다. 크리에이티브 변동성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증명한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반론 하나 제기해보겠습니다.
오, 네. 어떤 반론인가요?
아까 LVMH 같은 확산형 전략 브랜드들이 문화를 장악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루이비통 매장만 가봐도 수억 원짜리 보석도 있지만 수십만 원짜리 향수나 키링, 카드지갑도 산다비처럼 팔고 있거든요.
네, 엄청 많이들 사죠.
길거리 나가보면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 로고 박힌 걸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개나 소나 다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베타적 클럽의 희소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텐데요.
아, 그 딜레마를 짚어내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실제로 브랜드 경영진 회의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브랜드의 과다 노출입니다. 누구나 가지면 더 이상 럭셔리가 아니니까요.
그쵸. 그럼 대체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가격 사다리와 보이지 않는 격으로 되게 영리하게 해결합니다. 말씀하신 향수나 작은 카드지갑 같은 엔트리 제품은 대중의 지갑을 열게 하고 나도 이 클럽 일원이 됐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미끼 역할을 해요.
아, 대중을 위한 미끼요?
네. 막대한 수익을 쓸어 담는 캐시카우죠. 하지만 진짜 VIP들이 노는 물은 매장 안에서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이 향수 고를 때 최상위 고객들은 프라이빗 룸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수억 원짜리 하이 주얼리나 주문 제작 트렁크를 고르거든요.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같은 로고 아래 평등한 것 같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분제 계단이 있다는 거네요. 위로 갈수록 벽이 더 견고해지고요.
정확합니다. 브랜트가 최상위 고객들에게 당신들은 저 밖에 향수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저는 문지기가 뒤디어 문을 열어준 줄 알고 신나서 입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1층 로비였고 진짜 VIP룸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아예 숨겨져 있었던 거네요.
네, 아주 뼈아픈 비유죠.
그렇다면 대체 이 견고한 계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이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대체 어떤 심리를 가진 건가요?
그 심리를 읽어내는 게 이번 분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2025년에서 2026년 기준 개인 명품 시장 파이가 3,580억 유로로 소폭 감소했어요. 보복 소비 거품이 꺼진 거죠.
중산층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비상사태 아닌가요? 매출이 훅 줄 텐데요.
흥미롭게도 브랜드들은 오히려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왜요?
전체 파이는 줄었어도 글로벌 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최상위 초보유층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자산보고서를 종합해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초보유층 인구가 2,530만 명이고 이들의 주인 부가 무려 98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단위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은 대중에게 조금씩 많이 파는 민주화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진정한 구매력을 가진 극소수에게 더 비싸게 파는 재상위화 국면에 완전히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100명한테 100만 원짜리 파느니 1명한테 1억 원짜리를 파는 거죠.
아,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마진도 훨씬 남겠네요. 그런데 부자들이라고 소비 패턴이 다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코드 차이도 좀 있나요?
네, 아주 뚜렷하게 갈립니다. 한때 대량 소비 상징이었던 중국은 이제 상위 1% VIP 중심의 비공개 살롱 문화로 재편 중이고요. 미국은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자산 효과랑 개인화 서비스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POP 트렌드랑 백화점 VIP 중심으로 아주 빠르고 역동적인 시장이죠.
아, 여기서 소비자 심리 지도를 보다가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친 대목이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었죠?
보통 명품 사면 큰 로고 박힌 거 메고 나가서 나 돈 많아 이렇게 과시하려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상위 초보유층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로고도 없는 조용한 럭셔리를 찾고 대중의 눈길이 안 닿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내부자 코드의 돈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럭셔리가 투명망토를 사는 거라니 이거 너무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 아이러니를 사회적 계급언어로 번역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부를 가축적한 신흥부자나 중산층은 노골적인 로고로 남들에게 지위를 증명받고 싶어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최상위 부유층은 대중의 시선 자체를 번거로운 소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타인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투명망토의 본질은 통제권입니다. 내 시간, 내 관계를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로고 없이도 PC나 미세한 질감만으로 자기들끼리 알아보고요. 대기 없이 언제든 물건을 사고 조용히 온전한 서비스를 받는 그 접근권 자체가 가장 비싼 럭셔리가 된 겁니다.
아, 그 오만함 자체가 새로운 계급장이네요. 결국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통제하는 권력을 돈 주고 사는 거군요. 자, 그런데요. 이 화려한 철학과 환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산산조각나는 벽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리세일 시장이요.
아, 네. 명품 브랜드의 진짜 가치가 채점받는 무자비한 공개 시험장이죠.
맞아요. 리백의 2025년 데이터를 보니까 수치들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에르메스는 평균 138%, 롤렉스는 104%나 가치를 보존하는데 샤넬 클래식은 75%, 시즌성 패션백은 겨우 35%밖에 안 남는다고요?
네.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350만 원도 못 건지는 셈이죠.
신품 가격은 브랜드가 마음대로 정하지만 중고 가격은 철저히 시장이 정한다는 게 딱 보이네요. 게다가 2021년 기준 위조품 시장 규모도 4,67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니 중고시장은 그야말로 지뢰밭입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되게 명확해요. 리셀 가격 방어가 안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 그 브랜드의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나 롤렉스가 기를 쓰고 공급을 통제하는 겁니다. 중고 가격이 박살나면 신제품 사려는 VIP들도 떠나버리니까요.
여기서 제가 요즘 엄청 유행하는 트렌드에 대해 딴지 하나 걸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샤테크, 롤테크 하면서 명품을 완벽한 투자 자산처럼 생각하잖아요. 2026년 6월 로이터 보도에서도 롤렉스가 금시계 가격을 또 올렸다고 난리고요.
네,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죠.
가격에 보관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까 35%로 폭락하는 유행 변화 리스크까지 다 따져보면 이건 우량주 투자가 아니라 감가상각 엄청 심한 스포츠카 사놓고 클래식화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와, 그 스포츠카 비유가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네요. 그게 바로 투자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한 환상이죠. 명품 브랜드들이 제일 반기는 오해이기도 하고요.
역시 환상에 불과한 거였군요.
네, 냉정하게 팩트만 짚어보면 극소수의 희소성과 절대 변하지 않은 아이콘성을 가진 예외적 모델을 빼면 맹목적인 명품 구매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냥 유지비가 엄청 드는 화려한 소비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환상에 잡아먹히지 않죠.
맞아요. 주식계좌에 넣어둔 우량주는 장마철이라고 곰팡이가 피진 않잖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지식을 다뤘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다섯 가지 관점이 있죠?
네, 명품 매장의 유리창 너머를 제대로 보려면 CEO, 부티크 매니저, 리세일 딜러, 투자자, 문화평론가 이렇게 다섯 개의 안경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바꿔 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이 완전히 해독되거든요.
저랑 개인적으로 그 구매 전 2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이 질문이 제일 뼈때리게 다가왔습니다. 유명해서 사는가? 아니면 10년 뒤 옷장에서 꺼내봐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서 사는가?
네, 아주 핵심적인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죠.
여러분, 다음에 명품 매장 가시면 속으로 가방에 붙은 그 화려한 로고를 싹 지워보세요. 로고라는 최면수를 치우고 나서도 가죽의 촉감, 스티치의 마감, 전체적인 비례가 여전히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주체적인 고급스러운 안목이 작동하는 순간일 겁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그 상징자본과 계급의 그물망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면 더 이상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소비 권력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엄청난 분석 자료들을 씹어 삼키고 나니까 저도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의 가방을 보는 해상도가 확 높아진 기분입니다. 명품이란 결국 오랜 시간과 장인의 손길, 희소성을 엮어서 자본주의 계급을 증명하는 아주 치밀한 시스템이라는 걸 배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 살짝 긴장되는데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질문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오직 인간 장인의 손길로만 가능하다는 걸 무기로 엄청난 희소성을 쥐고 있잖아요.
네, 그게 핵심 권력이죠.
그런데 만약 10년, 20년 뒤, 멀지 않은 미래에 완벽한 초지능 AI와 극한의 정밀도를 가진 로봇 장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로봇이 100년 된 인간 장인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이랑 바느질 기술을 원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심지어 아무런 비용 없이 무한대로 복제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산업 전체가 흔들리네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에르메스 이상의 완벽한 물리적 품질을 껌값으로 기다림없이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극단적 희소성이 증발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럭셔리는 대체 어떤 미지의 무언가로 진화하게 될까요?
와,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한 시간 가까이 쌓아올린 상징자본의 기초를 완전히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화두네요. 완벽한 복제가 가능한 시대의 럭셔리라, 지성을 자극하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 완벽한 로봇 장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과연 투명망토의 다음 버전은 무엇이 될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고 치열한 이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고정관념을 기분 좋게 깨부숴줄 놀라운 지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